VOA 세계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게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세르기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에 이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르기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쇼이구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지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 이웃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라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국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며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전쟁 정전협정 체결을 70주년을 맞아 7월 25일에서 2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일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실망스럽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하지만 그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현지 시각 4일 오는 9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리창 국무위원 총리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불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직접적인 확인을 거부한 채 리 총리가 참석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흑해공물 협정 재개를 위해서는 서방의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휴양도시 소치에서 3시간 넘게 이어진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서방은 여전히 러시아의 곡물 수출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농산물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협정상 모든 내용이 전면 이행되는 대로 협정을 재개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에르도안 토트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점을 제거함으로써 협정이 계속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유엔과 협의하에 새로운 제안을 포함하는 패키지를 준비했다면서 단시간 내 기대에 부응하는 해결책에 도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군벌 간 충돌로 2일과 3일 이틀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 현지 의료 소식 등에 따르면 3일 수도 하르툼의 민가에 폭탄이 떨어져 5명이 숨졌고 전날인 2일에는 하르툼 남부에 가해진 공습으로 민주화 시위 등을 도와온 민간인 자원봉사자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반군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단의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은 하르툼 시내 거리들을 장악한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RSF에 대해 정기적인 공습을 감행해 왔습니다. 수단에서는 압델 파타 부르한 장군의 정부군과 모하메드 함단 다갈로 사령관이 이끄는 RSF가 지난 4월 15일 내전 발발 이후 무력 충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신현지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전략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며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성급한 추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탈북민 신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지역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의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서해상으로 발사하며 한국은 물론 주일 미군기지 등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국가정보원은 러시아가 북한의 북중러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일 새벽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며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적들에게 실질적인 핵 위기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전술핵 공격 가상발사 훈련이 2일 새벽 진행됐다며 핵 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를 장착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2기가 실전 환경 속에서 발사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미사일병 9분대는 청천강 하구에서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들을 서해로 발사해 1500km 계선의 거리를 모의한 팔자형 비행 궤도를 각각 7672초에서 7681초간 비행시킨 후 목표섬 상공의 설정고도 150m에서 공중폭발시켜 핵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30일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자 미한연합연습 을지 프리덤 쉴드 UFS 종료 이틀 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1일 UFS 종료 이후 곧바로 이틀간 실시된 미한 공대공과 공대지 무장 실사격 훈련에 대해 군사적 대결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였다며 이번 도발이 미한연합공중훈련에 대한 대응임을 내비쳤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전술 핵탄두 화산 32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거리 1500km 이상인 전략순항미사일 화살 1형 또는 2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그러나 북한의 발표 내용에 대해선 과장이라며 미사일 타격이 모두 성공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엔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사일 2기 가운데 1기의 비행과 공중폭발 장면만 담겼습니다. 한국민간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욱 박사는 순항미사일은 GPS 항법장치 등 목표물을 맞추기 위한 첨단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북한이 이런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떤 목표를 맞추려고 한다면 특히나 이제 저공 비행을 통해서 침투 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비행하고자 하는 경로의 지형지물과 고도와 이런 것들을 전부 감안해서 설계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이를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략 정찰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순항미사일이 결국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반적인 지원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북한은 앞서 지난달 14일에서 18일 사이 강원도 원산 인근 해상에서 초계함을 이용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바 있지만 당시에도 한국합참은 사거리가 짧은 대함용 일반 순항미사일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UFS에 대응해 지난달 29일부터 남한 점령을 목표로 한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 중인데 이번 미사일 발사도 이 훈련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UFS와 유사한 지휘소 훈련을 하면서 지난달 30일엔 KN-24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계룡대 등 한국의 지휘부 타격 능력을, 이번엔 일본에 있는 후방기지 타격 능력을 과시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거리 1500 화살 1, 사거리 2000 화살 2 핵탄두를 탑재하면 일본에 있는 유엔 소방기지 혹은 미군의 증원부대를 타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반도 전구에 대한 핵 공격 능력을 실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 시험 발사가 아니라 일종의 지금 실전 훈련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7월 방북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국정원장은 4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북중러 해상연합훈련 현실화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설명했다고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쇼이구 장관이 김 위원장 면담 당시 아마 해상연합훈련에 대한 공식 제의를 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알렉산드르 마체구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2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마체구라 대사는 그러나 이와 관련한 준비 사항에 대해 아는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양옥 박사는 북한이 노후화된 해군 무기체계와 함정을 현대화하는 데 몰두하는 양상이라며 중러가 매년 벌이고 있는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이 기존에 갖고 있던 수상함들은 너무 노후하기도 하고 작전 역량의 한계가 커서 소위 중러와 연합작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새로 건조한 함정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현대적인 운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연합연습이 가능해진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들어 해군 관련 현지 시찰에 집중하는 양상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김 위원장이 선박용 엔진 등을 생산하는 평안북도 북중기계연합기업소와 중요 군수공장을 시찰했다고 3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해군 전대를 찾아 전쟁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이어 27일 해군절을 맞아 해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선박용 엔진 공장 시찰까지 합쳐 최근 2주 새 3차례나 해군 관련 행보에 나선 겁니다. 그의 이례적 해군 행보에 북러 해상연합훈련을 염두에 둔 시찰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한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의에서 3국 정례 군사훈련에 합의하면서 북중러가 연합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진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학부 교수입니다.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 그다음에 기술 경쟁, 미국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고 지금 경제가 안 좋은데 미국과의 어떤 경제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다가 북한을 끌어안고 미국과 군사적인 적대 관계를 전선을 형성한다? 그러면 대만 전선하고 여기에 전선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중러 연합훈련은 미한일 안보협력을 정당화시키는 명분이 된다는 점에서 중국의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연합훈련에 참가할 만한 물리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외교적 고립이 심한 러시아가 북한의 입맛에 맞는 일종의 선전전 차원에서 북중러 연합훈련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중국이랑 달라서 외교적 고립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더 북중러 구도가 절실한 것은 러시아인 거고, 그리고 북한한테 실질적으로 포탄을 비롯해서 협력을 얻을 여지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러시아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줄 거는 그게 마땅치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 면허를 종합해서 볼 때 어떤 선전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 그런 의미에서 계속 공동훈련, 연합훈련의 가능성을 띄운다라는 건데요.
박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해군 관련 행보에 집중하는 데 대해선 이지스함 등 압도적 해군력을 바탕으로 북한 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고 있는 미한일을 의식한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백악관이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일각의 홀대론을 일축했습니다. 최근 미한일 정상회의 등 3국 협력과 한일 양국 관계가 이를 입증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일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초기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한 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인도태평양에 관심이 없다거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It's hard to look at what we've done as an administration since the very beginning.
허비 조정관은 지난달 미국이 한국, 일본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연 사실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백악관을 방문한 외국 정상이 한국과 일본의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곳 워싱턴 DC에서 사상 첫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며 취임 이후 아세안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화상 및 직접 만남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뉴델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어 10일에는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응웬 푸종 서기장 등 베트남 핵심 지도자들을 만나는 등 아시아 순방 일정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4일부터 7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미국 아세안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고 대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보냅니다. 이를 두고 미국 내 일각에서는 인도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지역의 중요성을 바이든 행정부가 경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다양한 협력을 심화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 mean, reinvigorating the Indo-Pacific Quad, the AUKUS arrangement with Australia in terms of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 협의체 쿼드,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획득을 지원하는 미국, 호주, 영국의 삼각동맹 오커스 협정, 태평양 전역에 걸친 양자 동맹들과의 관계 개선과 강화 등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과의 협력을 재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의 7개 조약 동맹 중 5개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필리핀을 포함한 역내 모든 조약 동맹을 우선순위에 두고 이를 강화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의 한국, 일본과의 양자협력 강화와 미한일 3국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등 관련 노력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비록 아세안 정상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지만 인도태평양과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은 퇴색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That she has also made our alliances and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a key part.
해리스 부통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과 파트너십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비 조정관은 따라서 해리스 부통령의 이번 아세안 순방은 부통령의 취임한 이후 집중해온 이슈와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불법 핵개발과 참혹한 인권 실상을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번 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원인 가상자산 탈취, 해외 노동자 파견, 해상 환적과 기타 불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5일에서 11일 열리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인도네시아와 인도 순방을 하루 앞두고 4일 공개된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인터뷰 내용을 담은 별도 발언록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정권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동원되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ICBM 발사에 대응해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회원국들이 2019년 12월 22일까지 북한 외화벌이 주요 수단인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2019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한동안 중단됐던 북한 노동자 송환은 최근 북한의 국경 개방에 따라 다시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세안과 G20을 통해 북한에 고조되는 미사일 도발과 핵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촉구할 것이라며 현재 작동 중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만 충실히 이행돼도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재정적 수단을 상당 수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해 최근 들어 2011년 김정은 집권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에 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주민의 민생고는 더 심화하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는 한 체제 불안정성은 계속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경제의 높은 대중 의존도를 거론하며 중국의 북한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할지, 사용한다면 얼마나 어떻게 할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지금처럼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안보리 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책임 있는 중국으로선 북한 비핵화를 위해 마땅히 건설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핵 개발이 영내 질서의 불안을 가중하는 등 중국의 국익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강화된 미한 연합군사훈련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지 효과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빗 맥스웰 아태전략센터 부대표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나타난 양국 연합군사훈련의 양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규정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VOA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미한 연합군사령부의 준비태세를 보장하기 위한 주요 목적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활성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연합훈련은 김정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다며 미한 연합군사령부와 양국군이 고도로 훈련됐으며 한국군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연합훈련이 축소 혹은 중단됐던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VOA에 북한을 억제하고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연합민 합동 군사훈련을 강화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모두 전임 정부 시절 양국 연합군사훈련이 중단된 적이 있는데 그때 북한이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있었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한국의 문재인 정부 시절 미한 양국군의 대규모 연합훈련들은 대북 외교 지원을 목적으로 중단되거나 그 규모와 범위가 크게 축소됐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양국 훈련의 범위와 규모, 횟수는 이전 수준으로 복원되거나 증대되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방부가 지난달 20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미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의 경우 지난해 13건, 올해 30건 실시됐습니다.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의 경우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시되지 않았지만 올해 들어서는 공개된 것만 최소 10차례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30일에는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기간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전사의 방패 훈련의 하나로 서해 상공에서 일명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에 전개하는 미한 연합 공중 훈련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합훈련은 미 우주군이 최초로 참가하고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유엔사 회원국 10개국이 참가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미한 양국은 연합훈련을 지속 확대하고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해 11월 제54차 미한 안보협의회에서 북한의 도발 증가에 맞서 동맹의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연합훈련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양측은 지난 1월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고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폴 라케메라 주한미군 사령관 겸 미한 연합사령관은 지난 4월 하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 최고의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주된 노력이라며 준비태세는 쉽게 약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격에 대응하고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 현실적인 훈련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VOA 전화통화에서 미한 전임정부 시절 연합훈련 중단 혹은 축소에 대해 우리는 일방적으로 방어 역량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We had, you know, unilaterally degraded our...
그러나 이는 하계 및 동계훈련 등 북한의 군사훈련을 줄이지 못했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도 막지 못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연합훈련을 2018년 이전 수준으로 재개하거나 때에 따라선 이전보다 더 큰 규모로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2017년과 2018년 이후 축소됐던 미한이 3국 훈련도 재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높아진 것도 미한 연합훈련 재개와 증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점점 더 큰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북핵 전력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북한은 다른 새로운 역량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posing an increasingly greater threat.
이에 대응해 미국과 한국은 동맹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더욱 광범위한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벤의 선임연구원은 특히 지난 30일 종료된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과 같은 미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연합훈련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주목했습니다. 미한 양국이 이 연습을 통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확장 억제의 핵심인 많은 병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설명입니다. 전문가들은 미한 연합훈련의 이런 새로운 표준이 북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영내 공세를 증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2049년 중국이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국가가 되게 하고 싶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발언을 언급했습니다.
China has been very clear. That it wants to dominate the region.
이어 이런 미한 연합 훈련을 통해 우리는 시진핑이 한국을 쉽게 지배하고 한국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게 하고 시진핑이 미국이나 한국을 공격할 수 없도록 군사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런 연합 훈련 강화가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들의 영내 셈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합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구축하고 엘리트층에게 돈과 지원을 제공하는 동안 이런 훈련을 국내의 선전의 구실로 삼아 북한 주민들에게 왜 그들이 희생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훈련을 한국과 미국으로부터의 허구적인 위협을 조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 모두 무력 공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정도의 판단은 하게 되겠지만 셈법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미한 연합훈련을 통한 힘의 과시는 북한과 중국의 공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릭너 선임연구원은 미한 연합훈련 실시와 상관없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m sorry, China continued its provocative behavior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So
이어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이 마음에 들지 않아 추가 행동을 하거나 방어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일방적인 무장 해제의 이유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이 임박했다는 우려 속에 이미 송환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일반 탈북민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일부 파견 인력의 북송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추측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중국 내 탈북민 신변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70개 시민사회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이 중국 내 탈북민 북송이 시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 수전 솔티 의장은 지난달 31일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중국이 8월 29일 버스 두 대를 통해 90명에서 100명의 탈북난민 북송을 시작했다며 중국 단둥에서 중조 의결을 통해 북한 신의주로 가는 버스를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숄트 의장은 이를 VOA에 중국 현지에 신뢰 있는 소식통을 통해 정보를 입수했다며 정말 끔찍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horrible. It's absolutely horrible. And it, you know, we've been warning about this for years now. And the fact that it's starting.
중국의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해외 파견 북한 인력의 탈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무궁화 구조대를 운영 중인 허강일 씨도 탈북민 북송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일반 탈북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내 공안과 여러 북한 측 소식통에 확인한 결과 송환자들은 일반 탈북민이 아니라 중국에 공식 파견된 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해외로 탈출하려다 체포됐던 평양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보수가 완전 그 까만 유리, 완전 밖에서도 일단 못 보는 이제 버스로 해가지고 중국 공항에서 이제 북송시켰는데 한 버스에 한 40명이 탔다고 하거든요. 그 사람도 신분을 밝힐 수는 없는데 자가 뭐 자기네도 뉴스를 보니까 뭐 미국 쪽에서 요즘 그 탈북민 북송 문제 겪고서 뭐 그 이제 구출하려고들 많이 노력하는데 이제 때는 늦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 버스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허 씨는 북송된 탈북민 중 60%는 정보기술, IT 파견 인력으로 대부분 20, 30대 청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송이 29일 오전 8시 반부터 10시 사이 첫 버스가 북한에 갔다 오면 다음 버스가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북한 당국은 이들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해 북송을 서둘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 문제에 정통한 워싱턴의 한 소식통도 VOA에 북한 당국이 중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주요 파견 인력의 북송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 북송 소식의 정확성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를 BOA에 지난달 16일 이후 버스가 단둥과 신의주를 오간 사례가 여러 차례 된다면서 대부분 코로나로 북한 복귀가 지연된 공식 파견 인력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 선교단체 관계자도 이날 BOA에 같은 지적을 하면서 북중이 탈북민 북송을 오픈된 곳에서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구출단체인 한국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일반 탈북민은 대부분 투먼이나 훈춘 등을 통해 북송된다며 단둥을 통한 북송은 매우 이례적이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목사는 그러나 중국 내 파견 중 탈출하다 붙잡힌 관계자들의 경우는 일반 탈북민과 차원이 다를 수 있어 북송 여부를 쉽게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OA는 중국 정부의 여러 차례 탈북민 북송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3일 BOA에 북한 정부가 강제 송환 후 고문과 박해에 직면할 수 있는 탈북 난민과 망명 희망자를 송환토록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5일 개막하는 제78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회원국들의 국경을 불규칙적으로 넘은 북한 국민과 해외 노동 파견 중 탈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에 따라 이들을 송환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탈북민 북송이란 끔찍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호소하는 이메일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숄트 의장은 이를 BOA에 오는 24일 탈북 난민 구출의 날을 앞두고 시 주석에게 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중단해달라는 목적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He has to realize that people know that he's doing this. All over the world, people recognize the horrific thing that.
숄트 의장은 시진핑 주석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짓을 알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중국이 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글로벌 리더가 되길 원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불필요하고 잔인하며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은 이어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하는 20회 북한 자유주간을 통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계속 알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에 결성된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미국 시민연합은 오는 5일에서 6일 백악관과 뉴욕의 유엔 본부 앞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연대를 주도하는 이중인 목사는 이를 BOA에 지난 8월 23일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개최한 뒤 지난주부터 백악관과 유엔 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해왔다면서 이런 노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미국 시민만이 아니고 대통령이 알고 나서서 이 일에 이제 적극 발언을 하든 어떻게 참여를 하든 이렇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협력해서 중국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죠. 또 항저우 게임 전에.
이 목사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존중하는 건 미국의 건국 정신과 유엔이 채택한 세계 인권 선언의 근간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에 대해 침묵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비 뉴스 김영권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의 국방 협력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양국 간 협력 확대가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과 무기시연 훈련을 공동으로 주관하는 등 협력의 틀을 넓혀갈 계획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최근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크게 늘려가고 있는 폴란드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최근 열린 한국-폴란드 국방장관 회담의 주제와 성과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양자 협력과 우크라이나 군에 대한 지원이 회담의 주제였으며 안보 상황과 기술 현대화 및 추가 무기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국 간 협력에 대해 한국 국방장관에게 크게 감사한다며 그 결과 우리는 안보뿐 아니라 방어 능력과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폴란드 내 무기 생산을 포함하는 2단계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를 방문 중인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 마우리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 6월 한국에서 열린 제1차 한국-폴란드 국방협력공동위원회 회의 이후 약 3개월 만입니다. 양측은 지난해 체결한 K2전차 1000대와 K9 자주포 600여 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분량의 방산 계약과 관련해 1차 이행 계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2차 이행 계약의 추진 방안 및 추가 방산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한국과의 무기협력 확대 강화가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며 이러한 협력을 발전시킴으로써 공동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폴란드 협력의 일환으로 조만간 예센느 오기엔 훈련을 공동 주관할 예정이며 이 훈련에서 폴란드 군인들이 다루는 한국 무기의 효과에 감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센느 오기엔 훈련은 폴란드 국방부가 주관하는 연례 무기시연 훈련으로 오는 17일 폴란드 지상군 훈련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국방부에 따르면 일반에도 공개되는 이번 무기시연 훈련에는 미 육군 에이브럼스 전차와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과 함께 한국산 K2 전차와 K9 포병 곡사포 등 최근 몇 년간 폴란드군이 도입한 최신 군사 장비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해당 훈련을 공동 주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폴란드 국방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무기에 대한 상호 운용성과 현대 전장에서의 협력을 시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부터 한국산 무기 도입을 크게 늘리면서 한국과 국방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리우시 부아시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앞서 지난해 7월 한국 현대 로템, 한화 디펜스 등 한국 방산 기업들과 한국 전차와 무기 등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폴란드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 300문 도입에 합의했고 30억 달러 규모의 한국산 경공격기 FA-50 수입에도 합의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 매체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호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을 수령으로 부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수령 또는 어버이로 부르는 경우가 급증하는 등 김 위원장 우상화가 속도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올 1월에서 7월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은 26회에 걸쳐 김 위원장에 대해 수령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북한의 수령 칭호는 김 씨 일가 우상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수령 호칭은 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였고 2021년에 급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23회 사용됐는데 올해는 7개월 만에 전년도 사용 횟수를 넘어선 겁니다. 수령 호칭 앞에는 인민의, 걸출한, 탁월한 같은 수식어가 붙었고 김일성 주석과 마찬가지로 위대한 수령이라는 표현도 쓰였습니다. 북한에서 수령은 신격화된 김일성 주석에게만 사용되는 호칭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생전에 장군님 또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로 불렸고 사후에야 선대 수령이라는 호칭이 주어졌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 고스 국장은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을 수령으로 호칭하는 것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정당성을 확장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Kim Jong-un has there would be an elevation in his status and legitimacy. He seems to need
북한의 우상화 실태를 분석한 한국 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10년 이상 김정은 유일영도 체계를 추진해왔다며 수령호칭은 그 연장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일 지배구도의 마지막 절차는 결국 이게 수령에 대한 이제 지위라든가 호칭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결이 되는 건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조금 더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위원장에 대한 우상화 작업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선전선동을 총괄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이때부터 김정은의 권력 세습을 위해 호칭과 법적 제도적 지위 변경 그리고 우상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우선 김 위원장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직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 됐지만 공식 직함은 노동당 제1비서 또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머물렀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원범 박사는 당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일종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김정일이 급사하면서 갑자기 정치적 권위를 이어받을 수는 없죠. 그래서 제1비서, 제1위원장 이렇게 해서 수위를 조절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동시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에게 김 위원장을 찬양하는 발걸음이라는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했습니다. 특히 노동당은 김정은은 김일성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한미연구소 레리닉시 박사는 김정은 위원장은 얼굴 등 외모가 할아버지 김일성을 빼닮았다며 이것이 권력 세습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습니다.
His grandfather. If you really look at pictures of them.
북한 당국은 또 연설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폐쇄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싫어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된 육성 연설은 영웅적인 조선인민군 장병들에게 영광 있으라는 199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기념식에서의 짧은 메시지가 전부입니다.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외향적인 성격인데다 연설을 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석 달 만인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기념식에서 첫 육성 연설을 통해 주민들을 잘 살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이런 우상화 연출은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으로 고생했던 북한 주민들은 젊은 지도자에게 기대를 걸었고 이는 김정은 위원장의 권력 장악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평화남도 평성에 살다가 2011년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조충희 씨입니다.
초기에는 이제 젊은 지도자라서 김정일의 리더십에 실망을 느꼈던 북한 주민들로서는 기대를 상당히 했었고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럼 시장을 터치하지 않은 게
북한 당국의 김정은 위원장 우상화 작업은 2022년을 기해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해 4월 평양에서는 김 위원장 집권 10주년을 기념하는 중앙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 눈길을 끈 것은 행사가 열린 4.25 문화회관이었습니다. 과거 노동당 대회에서는 회의장 중앙에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그러나 이날 행사장에는 선배 초상 대신 김정은의 커다란 초상이 내걸렸습니다. 앞서 북한 당국은 2015년에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있던 김일성 초상화도 치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해온 우상화 작업이 현재 몇 가지 난관에 직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핵 문제입니다. 북한 당국이 내세우는 김 위원장의 가장 큰 업적은 핵무력 완성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핵보다는 먹는 문제 해결과 경제발전을 더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핵 문제로 국제사회 고강도 제재를 8년째 받고 있습니다. 경제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상화 작업은 진전되기 어렵다고 탈북민 조충희 씨는 말했습니다.
깡내 밥이라도 배불리 먹는 게 이제 서원이고 불안하지 않게 서독을 가져가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이지 핵무력 완성을 했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차려지는 건 일도 없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장마당 세대입니다. 1980-90년대 태어나 청소년 시절 고난의 행군을 겪은 장마당 세대는 부모 세대와는 다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마당에서 잔뼈가 굵은 것은 물론 손 전화기를 사용하며 한국의 노래와 드라마에 익숙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북한의 우상화를 연구한 김인태 연구위원은 노동당의 우상화 선전이 장마당 세대에는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나 2020년 이후 그 지금 나오는 청소년 세대가 노동당이 집중하고 있는 선전선동 내용보다 외부에서 들어가는 문화에 좀 더 심취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부작용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체제 우려 내지 위기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수령으로 만들려는 북한의 우상화 작업은 일단 권력 세습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상화는 핵 문제와 경제난이라는 커다란 난관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수뇌부가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민심을 잡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북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평안 남북도는 흐린 가운데 비 소식 있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1도, 낮 최고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안주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 31도, 남포 최저 21도, 최고 31도, 양덕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기온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기온은 20도, 낮 최고기온 32도,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계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최고 31도, 희천 아침 최저기온 20도, 낮 최고기온 31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흐리고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22도, 낮 최고 31도, 용현 아침 최저기온 23도, 낮 최고 30도, 개성 최저 22도, 최고 31도, 사리원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도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고 곳에 따라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원산 아침 최저기온 21도, 낮 최고 27도, 신포 아침 최저기온 20도, 최고 27도, 장지인 아침 최저기온 14도, 최고 25도, 평강 최저 18도, 최고 29도로 예상됩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소나기 오는 곳 있겠습니다. 청진 아침 최저기온 19도, 낮 최고 27도, 선봉 최저 19도, 최고 28도, 삼지연 아침 최저기온 9도, 낮 최고기온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흐린 가운데 오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구름 많겠지만 오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9월 5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의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일손을 멈추고 노동자들을 기립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날을 소풍과 가족 모임, 거리 퍼레이드를 하면서 여름의 공식적인 끝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날은 미국의 번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리는 날입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전반에 걸쳐 남녀 노동자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5일 40시간 근무, 더 안전한 근무 조건, 또 아플 때나 휴식이 필요할 때 유급휴가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아이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학교에서 하루를 보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어린이들이 탄광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농사일을 하거나 제철소에서 청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직업은 월급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며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존중,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여러분의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업은 여러분의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일이 잘 될 것이라고 확신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인들이 매일 일하러 갈 때 단지 생계 유지뿐만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건설하고 운전하며 사람들을 돌보고 또 우리나라를 성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운동 초기부터 노동 지도자들은 노동자 계급의 경제적 자유 없이는 대다수 미국인들도 자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운동을 통해 그들의 노력과 목소리를 합쳐 시위와 파업을 통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임금과 적절한 노동 조건과 존엄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중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산층은 미국을 건설했고 노동조합은 중산층을 건설했다며 지속 가능한 중산층의 삶은 노조에 의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절을 맞아 우리는 경제를 움직이고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며 그들의 지속적인 운동 그리고 모든 노동자들의 공헌을 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질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4일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게 포탄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인공위성 및 핵추진 잠수함 등 핵개발 기술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차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뒤 푸틴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회담이 모스크바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의 방북에 이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서한을 교환하는 등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그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4일 북한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드통신에 따르면 쇼이그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 휴양지 소치에서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와 북한의 연합훈련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왜 안 되겠는가, 우리는 이웃이라며 연합훈련이 당연히 논의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선택할 수 없다, 이웃과 평화롭고 조화롭게 사는 것이 좋다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한국 국가정보원은 국회 보고를 통해 쇼이구 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을 방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면담하면서 북한, 중국, 러시아 연합훈련을 공식 제의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밝혔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 전쟁정전협정 체결일 70주년을 맞아 7월 25일에서 27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는 지난 2일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러시아와 중국군의 연합훈련에 북한이 합류하는 아이디어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3일 국방장관 교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방송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와의 전쟁이 19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이어 올렉시 레즈니코우 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을 통해 우크라이나 의회 의장에게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교체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새 국방장관에 우크라이나 국유자산기금 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전직 국회의원을 지명했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국방장관직을 수행했던 레즈니코우 장관의 경질은 최근 잇따라 불거진 군수품 관련 비리에 대한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고 미 CNN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내전이 진행 중인 북아프리카 국가 수단에서 군벌 간 충돌로 2일과 3일 이틀 새 최소 25명의 민간인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단 현지 의료 소식통에 따르면 3일 수도 하르툼의 민가에서 폭탄이 떨어져 5명이 숨졌고 전날에는 하르툼 남부에 가해진 공습으로 민주화 시위 등을 도와온 민간인 자원봉사자 최소 20명이 숨졌다고 현지 반군이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수단의 재건권을 장악하고 있는 정부군은 하르툼 시내 거리를 장악한 준군사조직 신속지원군 RSF에 대해 정기적인 공습을 감행해 왔습니다. 러시아군이 4일 새벽 우크라이나 남부 곡물 수출 항구에 드론 공습을 가해 기관시설들의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오데사 지역 주지사가 밝혔습니다. 올레키퍼 오데사 지역주지사는 텔레그램을 통해 다뉴브강 이즈말 항구에 대한 이날 공습으로 창고와 생산용 건물이 파손되고 격추된 드론 잔해가 여러 민간 기반시설 건물에 화재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공습은 3시간 30분가량 계속됐으며 약 17대 드론이 격추됐고 초기 보고에 따르면 사상자는 없었다고 키퍼 주지사가 설명했습니다. 러시아가 3일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쿠릴열도 내 섬들에서 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행사를 열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쿠릴열도 이투루프 섬에서는 이날 러시아군의 열병식이 거행됐으며 탱크와 로켓 발사기 등 무기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또 이투루프 섬 아래 쿠나시르 섬과 시코탄 섬에서는 2차 대전에서 전사한 옛 소련 병사들의 전몰 기념비에 대한 헌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들 섬은 하보마일 군도와 함께 일본이 북방 영토로 주장해온 쿠릴열도 4개 섬 중 일부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한 이후 러시아가 실효 지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러나 이들 섬이 자국 고유 영토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러시아의 반환을 요구해왔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